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제 성경은 57페이지,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해 그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씨를 맺고 또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훔쳐가는 악한 마귀들을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싸워서 이기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이 자리에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동안에 잡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신 분 그리고 천군 천사가 옹이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설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인을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로 접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피부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사는 우리가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많은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크리스천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구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참 이제 가까웠다라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반응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인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답답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한 것을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하는 그것이 그 주님이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조롱하죠. 그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롱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움츠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입을 닫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들이 듣건 안 듣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언젠가 그들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추수 때 그들을 또 거두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주신 말씀이 창세기 37장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 장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그런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여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느냐.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고 계세요. 그 요셉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길을 그 삶을 그대로 본받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따라오라 하는 그 뜻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하고 아주 비슷해요. 제가 나중에 요 다음번에 또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요셉의 간 그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좁은 길로 협잡한 길로 그다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셉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림을 받았죠.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일국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왕궁에서 삽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는 이제 그 고센 땅에서 그 목축을 하면서 그리고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데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요셉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 제가 비슷한 얘기를 전에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온다.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많고 적고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그 중에서 탁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이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서 끝까지 요셉의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전부 다 잘 사느냐면 안 그래. 그 반대입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 거의 4분의 3 정도가 매일 저녁에 잘 때 뱃속에서 꼬르락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배가 고픈 것뿐만이 아니라 관한과 그다음에 병고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찌들어서 그래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요. 제일 가까운 빙하는 얘가 북한 우리 동포들이죠. 우리 인간들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들이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삐삐 말라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 접합니다. 참 그들의 삶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죽으면 더 지옥 속에서 떨어질 것을 보면 참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평등해. 예?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음식이 가서 나무에 갖다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들은 이제 그 한쪽만 보고 뒤쪽은 보질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제가 불신자의 때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good news, good tiding이라고 그러죠. 그 good news,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그 삶을 살때 우리의 그 환경이 전과 달라진 게 별로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을 안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평강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약속이고, 그다음에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한 영들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을 더 어리석게, 또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가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인가 오늘 아침인가 잠깐 그 인터넷 뉴스에 봤는데, 그 바티칸에서 이제 그 베네딕트 그 교황이 이제 2주 후면은 교황을 이제 그 리타이어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벌써 이제 주일날 아침이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티칸 그 광장에 모여서 이제 야외 그 미사를 그 사람들은 드리죠. 근데 그 베네딕트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모두 이제 그 카톨릭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됩니다. 나 그새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은 카톨릭 신자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이제 리타이어하기 2주 남겨놓고 나서 이제 제대로 바른 말을 하는구나. 이게 정말 이 마지막 때이그 수많은 캐더릭, 세상에 캐더릭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남미 쪽에 가면 전체가 거의 다 캐더릭인데,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헤수스 헤수스 계속 찬양할 때 예수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엉망이에요, 엉망.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속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잘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서부터 점점 이게 앞길이 막힙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 신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세상 신에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들도 찾아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장래의 불안하고 미래의 불안한 것을 그들에게 답을 얻어서, 그래서 다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사 갈때뭐 무슨 날이 좋다, 또 결혼할 때 무슨 날이 좋다 해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러고 부르죠. 이게 세상 신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예,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이렇게 그런 영역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폈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야말로 팔자가 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무 날이나 복 날이고 아무 날이나 축복의 날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도 불안하고 그래서 또 슬금슬금 점쟁이한테 가서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런 거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인 거. 이것을 그 지금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하다못해 목사님들까지 내가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슬그머니 부른다. 참, sad story. 예, sad story.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따라서 말씀 붙들고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고난을 겪는 수가 있어요. 참 안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달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는 많은 사람 크리스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 막 그냥 그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에는 내가 안 믿었을 땐 참 잘 풀렸었는데 왜 예수 믿고 이렇게 됐나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증거로 너에게 고난을 준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보호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더 힘들고 어렵게 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특성은 나만 생각을 해요. 나만. 내가 편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 막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 인간들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풍요롭고 그 다음에 내가 고통이 없으면은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의 액세서리입니다. 목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고난의 스쿨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을 주세요. 여기 요셉의 경우도 보면은 먼저 약속을 주신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 17살 때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아멘. 그 꿈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은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으면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꿈이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카운슬링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그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많은 그 꿈과 환상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카운슬링을 하셨어요. 그 카운슬링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그 꿈에 대한 것을 이제 요셉이 17살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겹쳐서.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곡식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딱 서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형제들이 묶은 단은 고개를 숙이고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요셉을 아주 안이꼽게 생각을 하고 아주 시기 질투를 하는 판인데 너 이거 얘기 다 했냐? 이제 그 저 속으로 이제 한번 골탕을 먹일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며칠 후에 다시 또 요셉이 와가지고 내 꿈 얘기 또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열한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늘의 달과 별과 그 다음에 해가 어떻게 절을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땅에 내려와서 절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 크게 절을 하는 그 흉내를 내는 건지 I don't know.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받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또 형들이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 너 자꾸 점점 더 이러기냐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는 내가 더 못 참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도 책망을 하죠. 그럴 수가 있냐. 나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서 책망을 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었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그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마음을 그 말을 그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아들을 잊어버렸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 지금도 참 의문인데 3일 동안 가다가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시 옵니다. 아마 비즈니스 하느라고 머리가 빨리 돌아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와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영적인 대답을 하죠. 어린아이였을 때인데. 그런데 그 요셉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마음에 들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기 속에서 낳은 아들이 정말 특별한 그러한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비록 그게 나에게 그 좀 기분 나쁜 그러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 아들이 잘 된다고 내 아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말을 마음에 오래오래 담아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37장에 보면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택한 것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모두 몇 장입니까? 창세기 50장이에요. 그 중에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서부터 38장만 빼놓고 나서 50장까지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13장이에요. 13장. 50장 중에서 13장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6%입니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예요. 창세기에는 중요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그 창세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마지막 때 많이 많이 연결되면서 풀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것과 처음에 태어나서 이 고난을 들어오신 것도 바로 이 요셉의 라이프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요셉의 라이프를 더 많이 그렇게 활애를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라 하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 스토리로 다 그냥 그대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똑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큰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두 형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지난주일에 기억나세요? 먼 옛날의 추억 같아요. 예, 온 지면에 기근이 가득했다는 그런 이야기했었죠. 예, 온 지면에 지금 기상 일기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뉴욕에서 큰 눈 폭풍이 오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춥고 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그 기상 변화가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상 변화는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지고 이 기상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곡식이다라고 그랬어요. 곡식. 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농부들한테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이것이 영향이 가서 수확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곡물값이 더 올라가고 앞으로 5년 내지 한 7년 정도면은 이제 여태까지 그 IT 비즈니스를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이제 가장 1차 산업으로 agricultural industry로 이제는 돌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그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고 좋은 셀러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배가 고프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창고에 음식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요셉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부름을 받은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37장을 보면은 제 1절부터 4절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더군다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편애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은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하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 22절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는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 요셉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35절은 잊혀진 형들의 가족에서부터 잊혀진 요셉입니다. 참 굉장히 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러한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 17살에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은 몰랐죠. 요셉보다도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법칙은 제일 먼저 난 아들, 그 장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두 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다른 아들보다도 그래서 특별한 더 그 페이버를 더 장자에게 주는데 그런데 이 장자가 아니라 제일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큰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그 책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뜻이 바로 훨씬 전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즉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이 이제 내가 앞으로 네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내가 종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너를 다시 끌어내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앞으로 이제 그 중요한 그 책임이고 또 특별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아무나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시고 그 들어쓰시는 그 사이드로서 두 개의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 꿈, 참 그 상식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아주 extraordinary, 아주 완전히 그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꿈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오히려 그 미움을 사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더 정말 아주 완전히 버림받는 집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꿈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요셉의 팔자를 망쳤을까? 아니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받은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똑같은 그런 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아마 그 티네이저 때 요셉하고 비슷한 나이인지 모르겠어요. 티네이저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왕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축복이 아니라 아주 고난으로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성숙하게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정말 많은 그 열두 지파를 다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요셉이 물론 다윗보다 훨씬 더 앞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그 이제 그 통로로 하나님의 그 고난의 스쿨로 이제 그 입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40년을 잘 나가다가 40년을 이제 고난 속에서 있다가 나머지 40년 이제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고난을 거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열두 제자들을 처음에 예수님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들은 참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깨를 으쓱이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다 하는 그러한 그 자기네들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닥친 고난이 바로 사도 야고보의 이제 죽음이었죠. 예.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것을 제일 먼저 당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당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했습니다. 더 잘 나갈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마음속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이 나서 못 견디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반모섬에서 95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받아서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을 쓰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신이 났지만은 곧 다시 고통 속에서 이제 그들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 스토리가 다 있지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형편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은 지금 현재 나에 있는 그 위치에서 나의 처지에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 그 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았습니다. 영몽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그 꿈을. 그런데 이 꿈이 그대로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 국무총리로 서는 그 순간에 그 이후부터도 훨씬 더 지나서 훨씬 더 30세에 바로 앞에 이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2년이 더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형 들어오고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39세였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22년 후였습니다. 요셉이 17세의 꿈을 받고 나서 22년 후에 요셉이 그 꿈대로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그런 거 동생들이 형들이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전혀 몰랐죠.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이 앞에 37장에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50장까지 요셉이 꿈에 대해서 그것이 맞았다,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이 나머지 그 38장 이후부터 그 다음에 50장까지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해서 그 꿈이 완전히 딱 사라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셉의 그 라이프가 이제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가정 일을 다 맡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일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감옥소로 갑니다. 그 부인의 그 고자질에 의해서 혐의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감옥소로 갑니다. 죄도 없이 감옥소에 가서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왔어요.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은 참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37장에서 이제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에 39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시종을 두는 일꾼으로 나오는데 그 중간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거기서 보면은 16절서부터 23절에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지금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임해서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자,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간 것은 그냥 거기에 장사꾼으로 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땐 그 종이 도망갈까 봐 항상 묶어둡니다. 끌고 갈 때는 양쪽 손을 묶어서 끌고 가고 밤에 잘 때는 발에 착고를 해서 손과 발을 전부 다 묶어놓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노예를 취급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메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걸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형하고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이국 땅에 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노릇을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다 묶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럴 때는 풀어놓고 밤에 잘 때는 이제 발과 손을 다 묶어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구약이 쓰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모세 율법도 없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17살 때까지 자기 아버지 밑에 크면서 아버지가 자기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이제 그 하란에 가서 거기 자기 그 아버지의 그 외삼촌이 했던 거기서 14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양떼를 끌고 도망 나왔던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창세기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던 얘기,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할아버지인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놓고 그 증조할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한 것을 계속해서 이 청년 젊은 소년 요셉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 하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없는 요셉이 그렇게 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요. 어디 가나 성경입니다. CD가 있고 테이프 있고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셉의 라이프를 보면서 정말 그 요셉이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7년 동안, 17년 동안에요. 13년이구나, 13년.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그 바로 앞에 섰으니까 13년 동안을 오랜 세월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 몸이, 예, 완전히 그 노예의 힘, labor 이런 사람의 그 근육으로 아마 튼튼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그 눈을 조금도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요셉이 힘들다고 그래도 그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시험을 주어서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 계속해서 그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이게 이상한 얘기를 썼는데, 방석이 아니라 석방입니다. 석방. 제일에서 석방해서 열방의 통치자가 서로 자유케 하였도다. 합니다. 예. 바로 이 감옥 속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거기서 죄도 없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의 꿈을 그 빵 만드는 관원과 그 다음에 그 술 만드는 관원이 와서 그래서 그들이 꾼 꿈을 이제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갔을 때 한 사람은 둘 다 그 꿈이 맞았어요. 한 사람은 그 꿈대로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죽이 돼서 왕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소문을 듣고서 그런데 자기는 왜 안 풀어주나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자기가 옛날에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요셉은 나에게도 꿈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은 바로 그 호흡의 호흡, 소망입니다. 소망.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내일은 무언가 잘 될 것이라는 그 꿈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지옥을 23분 동안 갔다 왔던 그 빌 위스라고 하는 그분이 얘기가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거긴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깜깜한 데서 고통당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자기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러한 어려웠던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 지옥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이제 그 요셉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서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또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제 이것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밑에 관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렸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함 땅에, 예, 아프리카에 이제 그 객으로 그 손님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시편 기자가 쓴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제 그를 평가하게 하는 내용이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괄호하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하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열두 아들 중에서 그 당연히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그 루벤을 그 지니얼로지 그 계보에는 썼지만은 실제적인 그 장자의 역할은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그 장자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택하신, 장자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큰 뜻이 계시고 축복이 거기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루벤이 아닌 바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요셉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firstborn right, birthright. 그래서 이 태어난 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양한 것이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었다 하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다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이 영적인 장자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 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영적인 장자권입니까? 레위예요, 레위. 예. 그 열두 장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는 너희들은 땅에 지분이 없다라고 했어. 내가 너의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장자 축권 그것이 가장 커요. 여러분 그것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물론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 소망을 가질 때에는 그 레위의 축복을 우리가 꼭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는 사실은 그 자기 형 시므온과 같이 자기 그 여동생 그 디나를 욕보인 그 세겜의 족속들 그들을 다 죽였어요. 죽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이 다시 보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이 보복하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열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예언을 할 때 아주 그 레위에 대해서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주를 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끌어낼 때 그때 그 우상을 섬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진노의 마음을 모세에게 주셔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 형제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줄을 쭉 긋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할 사람 이쪽으로 서라 해서 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칼을 가지고 내 형제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칼을 들고 내 형제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가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오면서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또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너희들은 내가 너의 분깃이라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다 레위 족속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기 형제들이 가까이 오면 칼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레위 족속의 축복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앞으로 내가 가리키는 대로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제 마지막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아는 그러한 것을 허라라는 그 소위 그 모세의 언약, 모세의 커버넌트를 이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똑같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세대는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가장 큰 축복의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 것이 바로 신부의 콜링입니다. 이 신부의 콜링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부름을 받은 요셉의 콜링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식구를 야곱의 66명의 식구를 이제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좀 더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부르시는 요셉의 콜링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딴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왜 이럴까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영의 생각을 할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이게 육에 있는 것만 자꾸 쳐다보면은 그러면 나는 불행해. 나는 억울해. 이러다가 자꾸 이제 나중에 귀신이 들어가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은 그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2 형제 중에서 부름받은 것이 그 확률을 보면은 12분의 1입니다. 그렇죠? 12분의 1이에요. 그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은 8.3%입니다. 8.3333으로 계속 나가요. 1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교회가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10% 미만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콜링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신부로 부르는 것은 그보다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부르신 것, 누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해서 오픈 인비테이션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 제자로서 참 신부로서 따르기를 원하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 읽기는 하면서 행하지를 못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죠. 요한복음 19장 15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죄인이 붙어 있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계속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항상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의 콜링인 것입니다. 신부들의 콜링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싫어해요. 영적인 세계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일 먼저 사탄이 이것을 알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서 우리가 들림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들은 깊이 잠에 빠져서 여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준비해라. 때 세상이 지금 어떤 때다. 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섰죠. 그 러시아에서 그 시베리아에 있는 우랄 산맥 근처에서 그 미리어 샤워 그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뭐 천여 명이 다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이 그 별들이 별똥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그 돌이 터져서 파편처럼 해 가지고 그 집을 치고 유리창을 치고 사람들을 쳐서 그래서 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러시아만 있고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뉴욕 맨하탄에다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떨어져서 이것을 뉴스로 빨리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그거는 남의 얘기고 내 집 뒤뜰에 떨어지지 않으면 난 괜찮다라고 어리석은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잡아먹지 못해서 거기를 언젠가 거기를 이제 군대로 포위해서 그대로 다 멸망을 시킬 그러한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싸우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해보자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싸우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밑에 25절, 26절을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파도에 우는 소리가 뭡니까? 바로 쓰나미 아니에요, 쓰나미. 지금 그 지진이 이 바닷 밑에서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저 쓰나미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혼란 중에 곤고케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라고 했어요. 기절하겠다. 그래서 하늘에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절하는 사람들이 그 운석이 떨어지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기절하는데 멀리 딴 데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것이 내 집 뒤뜰에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34절, 35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핵실험 제3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가 라고 그렇게 이제 떠들면서 좋아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로켓 시험도 또 발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이란도 곧 뒤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방어용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누가 먼저 단추를 눌러서 공격을 하느냐로서 이제 그것이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그리고 듣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경에 이미 다 쓰여져 있습니다. 참 너무 그것 답답한데 그런데 그때 주님은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소수의 주님의 택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그 비밀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것을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세대에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심각함과 이제 머지않아서 온 인류가 엄청나게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그 콜링,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내가 이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 4장에서 세월이 악하니까 세월을 내가 그걸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었으니까 오늘이 있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살 때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꿈을 봤고 그 꿈을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 꿈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이 꿈이 나의 갈 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그것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특별한 아버지의 애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받은 그 요셉을 저희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촉하시사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기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주님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땅을 보주고 또 그리고 주위의 환경을 보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요셉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미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사업체 위에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 요셉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